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아름다운 모범, 샘플,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께서 이 기도문을 주실 때 잘못된 기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성전 회당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바로잡으신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를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중은 부원하는 기도죠. 주술처럼 반복적으로 애우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형식에다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고, 또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기도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형식,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 네 가지 구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구조, 분해를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우리를 위한 간구가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칩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를 100%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도의 순서, 기도의 논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라면 자연스러움이 좋습니다. 어떤 뭐 형식이나 어떤 뭐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얽매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기도의 어떤 순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끌어가야 할지, 대화가 어떤 때는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도 하고 설득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문,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부름을, 하나님을 부르지요. 거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한 간구. 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아,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은 감사도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위한 간구. 주기도문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 감사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영광, 찬양, 감사,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구를 하는 거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악에서 건져 주세요 하는 육신의 필요에서부터 영적인 필요까지의 우리를 위한 기도.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요 내용을 이야기하죠. 거기에 그 우리의 필요 가운데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여기 주기도문이 늘 사용하고 있는 주어의 우리처럼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도 거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바로 거기에다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게 해서 간구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좀 독특하게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있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앞에다 다 묶어서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우리는 다른 식의 송영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마무리 그것을 거기다 넣곤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도가 어떤 그 순서를 따라가게 되면 기도를 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대화를 하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약 안 먹는데 바이타민을 좀 먹습니다. 바이타민 D, C, 그 다음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먹는데 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여러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분명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씁니다. 약통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미리 주일날 다 넣어놓고 주일날부터 하나씩 쑥 빼서 먹고 그리고 변나 안 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약 먹는 것을 관리합니다. 저는 기도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어떤 순서를 따라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길을 잃지 않고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주님과 어떤 그 논리를 따라 대화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성숙한 대화, 아이들 만나면, 부모 만나면 그냥 다이렉트로, 어린 아이일수록, 아빠, 돈 50불만 주세요. 이렇게 막 나오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부터 합니다. 아빠, 저녁 드셨어요?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나 50불이 좀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가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기도도 그렇게 좀 이렇게 순서를 따라 논리 있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더 부드럽게 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해로 볼 때 부름이라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부름. 여러분, 부름이 왜 중요할까요? 부름은 뚜렷한 대상을 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기 전, 모태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 기독교 아닌 다른 신앙, 우리 토속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가 아니라 모든 신에게, 그 우리 나라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흔히 아주 급할 때 하나님, 부처님, 용왕님 막 이러면서 막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뚜렷합니다. 그 대상을 아무데나 무작위로 허공에 대고 그렇게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어떤 기도는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옛 그 토속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어떤 무슨 뭐 돌에게, 바위에게, 태양에게, 바다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이 뚜렷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내 양심을 향해 기도한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다. 이 기도를 누구 들으라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 하는 위안을 삼는 그런 방식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상이 막연하면 확신도 막연해집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대상을 부르고 대상을 마주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 처음 부르는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상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하나는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요. 요게 신학자들은 요 두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방식이랍니다. 앞에 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 뒤에 거는 인간들과 같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 하늘을 막연히 하늘 아무데나. 예.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는 적어도 하늘 보좌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치, 하나님이 하늘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 통치의 주제가 되시는 곳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특정한 장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 보좌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장소라는 개념을 빼고 하늘 어디 막연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계시면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 보좌를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동사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의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와 관계된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간구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관계된 그 속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분, 우리의 필요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때로는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아주 사람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앞에 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마. 하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와 관계된 성품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약속을 하셨을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며칠 몇 날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때라든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그 기도로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안치 앞을 몰라서 한 길로 쭉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이 앞에 어떤 문제 장애가 있는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장애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가게 하시는 방법까지 다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고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이분을 믿고 이분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을 또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오래들 하셔가지고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그 뭐랄까요 이제는 너무 그 익숙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정말 그 깊은 의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섬기는 온 세상의 통치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다 다스리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 이 관계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 부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버지로 가까이 누리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방식은 초월자 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셔서 너무 거룩하고 너무 전능하시고 너무 권세가 높으셔서 감히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 심지어 죽는다고까지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알아온 하나님의 개념이 그런 거였어요. 심지어 성경에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동양 문화로 봐도 좀 조금 그 뭐랄까 좀 무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 말고요. 그다음 하나님은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 뭐 그런 뜻이니까 좀 다른 이름이죠. 여호와, 여호와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한 3, 40년 됐나요? 최근에 학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였을 것이다. 야훼가 더 맞다. 그래서 야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야훼로 쓴 번역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러면은 좀 구세대, 그리고 야훼 그러면 신세대 학자,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이 이상하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도 야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정말 궁금해가지고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가이드하시는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몇 년째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우리를 안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틈날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데, 진짜로 안 부릅니까? 예, 그럼요, 안 부릅니다. 안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글을 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쓰던 붓 버리고, 먹도 버리고, 새 잉크, 새 먹을 갈아가지고, 새 붓으로, 야훼도 쓸 수가 없으니까, 점 하나, 요드라는 점 하나 딱 찍고, 지나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필사를 할 정도로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겨놓은 게 요두하고 해하고 다시 아인하고 해 이렇게 붙여서 그거를 모음을 이렇게 붙였을 것이다 하면 야훼가 되고 이렇게 붙였으면 여호와가 되고 그렇게 장상해서 읽을 뿐이지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니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날마다 같이 살지 않습니까?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 옛날 우리는 그 유교의 그 전통을 따라서 부모가 상당히 좀 거리감도 있고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 세 가지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었다 하는 말이, 만들었다 하는 말이 나타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하셨던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한테 너희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형제한테 그렇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듯이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부자 관계로 입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거듭나 입양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입양의 절차를 거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 자녀들이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으로 만나겠습니까? 아버지로 만나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글쎄요, 못 들어가죠.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아주 특별한 경우 무슨 일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가도 대통령으로 만나지 아버지로는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자녀들은 아버지로 만납니다. 대통령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약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아버지하고 부르고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누리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란 단어를 썼을까요? 이 복수를 썼을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란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임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막히는 부분. 여러분은 어디서 이 기도가 막히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용서를 못했는데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소리가 확 줄어들어서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확장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기도 속에 중보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을 애우거나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면 적어도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더불어 함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도 함께 담아두면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외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데나 대고 하지 마십시오. 허공에 대다 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이셔서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의미,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친근하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